지난번 하나님 말씀 다시 출애굽기 돌아와서 30장 17절로 21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등봉을 노즈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즈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신의 와이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물등봉입니다. 물등봉. 이 물등봉은 크기나 모양이 상세하게 지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물등봉을 만들 때 대강 추측해서 상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줘요? 하늘의 성소를 보여줬고 모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등봉의 그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가 모양이나 제조 방법에서 성에 어떻게 만들어 없지만은 그 오늘 그 the meaning of the rubber라고 말했는데 이 원어로 키오르라는 그런 물등봉 키오르라는 그런 단어는 둥글다 또 도려낸 솥 그런 뜻의 둥글게 생긴 큰 대하나 욕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볼까요? 둥글게 물을 담아놓은 그런 물등봉 저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들이 손을 씻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폈는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 일반적으로 성막 본체. 그래서, 태버네클, 프로포라는 성막 본체를 가리킬 때 성막이라고 쓰지만 성막들을 포함 모든 것을 가리킬 때도 성막 그렇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고 또 성막 주변에 울타리 내부에 번제단과 물등봉이 거기 있습니다. 성막 동쪽 문으로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인다죠? 번제단. 번제단이 보이고 그 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노단이라고 표현시도 하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성막 본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림으로 본 그 물등봉이 거기 보입니다. 그래서 물등봉은 우리 성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등봉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성막 뜰에 있지만은 이 번제단과 물등봉의 차이가 뭐냐? 자, 재료면에서 번제단은 시딤 나무를 사용해서 노스로 싸서 입혔어요. 근데 물등봉은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 뭐로만? 노츠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모양도 다르죠. 모양은 번제단은 가로 세로 각각 5규빗씩 높이가 3규빗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물등봉은 일종의 세수대 같이 둥근 모양 그 원어적 의미처럼 둥근 모양 솥 도려낸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물등봉이 둥근 모양이라고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세스테아가 네모난 모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스테아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관해서는 그 규격이나 높이가 모양이 정확히 게시되어 있는 반면에 물등병은 사이즈가 얼마고 가로 지름이 얼마고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운반할 방법도 번제단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번제단은 양편에 뭐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최에 끼고서 그것을 고관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운반할 때도 법칙이 있어서 먼저 재를 버린 후에 또 자색 보자기로 싸서 그 위에 번제단의 보조기구를 올려놓고 또 보조기구에도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그렇게 운반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 4장 13절에 15절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물둔벙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반해라는 그 전혀 게시된 바가 없습니다. 대개 채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물의 차이도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하늘에 내려온 불이 있어도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불이 있지만은 물둔벙 속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지, 물. 물둔벙 속에서는 그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누가 접근하느냐의 차이도 좀 있어요. 이 번제단에는 제사장 뿐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성물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물둔벙은 오직 누구만 접근해요? 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번제단과 물둔벙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물둔벙 한 개가 있지만 나중에 11개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물둔벙이 10개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그 몰튼 씨라고 해서 큰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몰튼은 녹이다 뜨되 이 멜트의 과거 분사인데 큰 노슬 녹여서 만든 바다와 같은 것임을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 얼마나 크면은 이 바다다 그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 때 이 물둔벙의 큰 멜튼 씨라고 표현한 이것이 한 66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성물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단어에 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 큰 바다 앞에 작은 물둔벙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더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물둔벙의 한 개가 용량이 900리터.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을 저장할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의 물둔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막 물둔벙에는 이러한 용량이나 지하이나 계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둔벙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물둔벙의 용도가 뭐냐, 어떻게 쓰여졌느냐. 용도는 제사장들이 그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물둔벙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러죠. 너는 물둔벙을 노트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안에 지장사에 두고 그 속에 뭐예요? 물을 담으라. 그리고 거기에 19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둔벙에서 뭐예요? 손과 발, 수족을 씻대.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의 손은 언제나 희생의 제물에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짐승을 잡고 피 묻은 손으로 그것 갖고 다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 손으로 다시 떡상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면 계속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손에 묻혀야 했고, 동시에 그들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는 금향단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대제사장의 경우는 속죄일의 시성소에 속죄소에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게요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며 번제단과 물둔벙이 있고 성소가 있으니까 들어오며 나가면 계속 손을 씻던 것입니다. 만일 아이 귀찮아 모르게 씻고 해 바쁜데 그냥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거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죽는 꼴 보려면 하지 마. 그 얘기요. 죽는 꼴 보려면 하지 마. 하나님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메시지였는지 20절, 그리고 21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21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발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막에 들어갈 때만 아니라 뜰에 있는 노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은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뜰 가운데 있는 이 물등봉은 수시로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다시 한번 죽음을 면하는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물등봉이 크기나 담을 씻는 물의 양, 운반의 방법에 대해서 그 자세히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구약 성서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 계시의 침묵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의 양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무한하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씩 일곱 번 490번 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네. 계속 끝까지 무한대죠? 네. 계속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무한하다는 그런 의미를 이 계시의 침묵에도 물이 제한이 없다는 것에도 그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한없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제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운반하는 법칙으로 번제단처럼 선이나 보자기를 덮을 것을 정해놓지 않는 것은 역시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열려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더핑크 구약학자가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맞춰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등병 위치가 주는 교훈이에요. 물등병 위치가 어디 있느냐? 물등병은 이제 동쪽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등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막 본체 중간에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좀 그림을 볼까요? 앞에 이제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등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본체 성소와 시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이 물등봉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후에 반드시 물등봉에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으려 했고, 이 물등봉은 세상에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하나님께 섬기는 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물등봉이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뭐냐? 물등봉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치를 봅니다. 아, 물등봉의 의미는 씻는 회개와 정결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요? 물등봉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물등봉의 역할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제단과 물등봉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회막들에 있는 두 기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미지를 전달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제단에서 불이 사용되었고 물등봉에서는 뭐가 사용해요? 물이 사용되죠. 그래서 불과 물은 성경에서 다 뭘 의미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케. 그래서 물등봉이 놓여있는 위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뜰의 노제단과 회막 안의 금향단, 그러니까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죠. 바깥뜰에는 뭐가 있어요? 노제단이 있고 시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고, 그죠? 조만한 두 제단이 있어요. 노제단의 불로서 죄를 태워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면 금향단은 구속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등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뭐가 철저히 요구되는 거예요? 정결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정결함이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는 수준의 칭의를 얻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노제단의 속죄는 뭐에 가는 거예요? 기본 구원인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이고 물둔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우리의 성화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과 발을 매일 수시로 씻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둔벙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어디에서 노제단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물둔벙에서 자신의 죄를 씻은 후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로 들어가는 성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죄인이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번제단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물든벙은 이제 씻음 받고 성소로 나아가는 게 교제하기 위해서 성화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예수 믿느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 죄의 값으로 영원히 우리는 형벌받고 지옥에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느냐?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데이스크 얘기하듯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 의로워지는 겁니까? 어림없죠.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런 후에야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리고 번제단을 거친 사람은 기본 구원 받고 나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견고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으로 의롭다 인정함 받는 것은 일평생에서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거듭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 여겨졌고 의리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견고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지 거듭된 일이 반복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고 천국이 확실히 약속된 사람이 할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지 않더러워져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해서 매일 손과 발을 씻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떡상에 떡을 갈고 또 그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고 또 향을 사르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게 떡상에서 떡을 먹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피 묻은 손으로 할 수 있겠어요? 분향대에서 분향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인데 어떻게 손과 발이 죄악이 가득해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는 너희 손에 뭐가 피가 가득합니다. 내가 귀가 드네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 듣지 않는 일. 그래서 20장 20절 21절 말씀에 뭐요? 씻지 않고 돌아온 자는 어떠한다? 죽임을 면치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등대에 기름을 갈아넣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를 의미하는데 빛으로 삶에 피 묻은 손과 발로 어떻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깨끗케 하는 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 죄인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회심할 때 죄인은 처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은 그에 이어지는 회개로 채워지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자백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화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문에 붙여놓은 95개의 신앙선언문에 제 첫 번째가 이거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그죠? 네. 이걸 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물든 봉이 없는 성막은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든 봉이 없는 노제단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결여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선데이스쿨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화의 과정으로 나간다. 성화다 해서 그냥 막연히 우리가 시간되면 계급장 다뤄듯이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뭘 완성해내고 만들어가듯이 우리의 구원도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음을 갖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화의 과정으로서 부산에 목회했던 백영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건설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그 성화를 만들어가듯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과 자격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공로를 힘에서 의로워져서 천국이냐 의의 기준에 따라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지만 기본 구원 위에 터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그 건설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매일 물듬봉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매가 없을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귀가 드네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너희 손에 뭐가? 죄악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손과 발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 열정이 생기지 못하죠?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뭘 거치잖아요? 물듬봉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현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이라면 먼저 그것을 깨달아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물듬봉은 신약성된 우리에게 여전히 뭘 말하고 있어요? 정결케 씻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루에 수십 번씩 여기에 물듬봉에 그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내 삶을 정결케 씻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행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했죠. 루터가 말하기를 회개는 인생의 전부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삶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가 물듬봉에서 우리에게 그 위치가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 물듬봉에서 물이 뭘 의미할까?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할까? 자,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 물이 근원이 돼서 강이 네 갈래로 나눠졌다. 이것은 인류의 4대 강을 표현하고 있고 에덴 동산의 근원지가 되어서 흐르는 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 죄인, 범죄자 할 것 없이 다 모두에게 이런 혜택의 은혜가 주어지죠. 이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보통 common grace, 일반적, 보통의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통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와 이것을 내 새끼들만 햇빛 줘야지 하고 햇빛이 막 꺾여서 오면서 그렇게 옵니까? 동일하게 다 누구나 악인이나 성인이나 다 가리지 않고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일반은 정해죠. 예.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줍니다. 자, 두 번째, 이 노아 홍수의 물은 어떤 물이었죠? 심판의 물이었어요.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에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의를 행한 땅,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 8사람을 제외하고 육지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리 물로 인해서 심판의 도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 보편 구원도 보여주지만 뭐도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별대에서 심판의 수단으로서 물도 사용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6절에 세 번째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린 너는 반석을 치라. 그 어디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했는데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야? 물론 그리스도 생명도 되지만 생기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사사기 15장에서도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죽인 사건을 사사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턱뼈가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라맛 레히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1,000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나니까 삼손이 갈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이 되게 하셨는데 부르짖는 자가 마실 수 있는 샘 그런 의미로 엔학고레라고 명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가 마실 수 있는 샘.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물의 의미를 다양하게 두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 은혜로서의 그런 그 강이 흘러간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서의 물,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생명과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물, 또 오늘 그 삼손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가 마실 수 있도록 샘물을 준 물. 자, 또 하나의 침례의 물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침례할 때, 그렇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물 속에서 죽고 그 다음에 장사가 지내고 물 위에 올라가는 것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 그런 침례 속에서 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씻는 거죠. 예. 씻고 주님과 연합되고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 교회단 얘기예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씻음 받은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몸을 씻는 것이 있고 발만 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온몸을 씻는 것은 아까도 말한 노대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는 기본 구원을 보여준다면 발을 씻는 것은 성화로 나가는 것, 그죠? 성화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뭐 뵙기 씻을 게 없어요. 발 뵙기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다는 아니다 말씀하면서 두 가지 씻음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번제단을 거친 사람들은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씻었고 그 다음에 목욕해도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은 매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면 되고 발은 어떻게 하죠?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위임할 때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모든 죄책을 씻고 기본 구원 보여주겠죠. 그래서 기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으로 행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씻겨주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성도가 일상적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죠? 자백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뭐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거시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잃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빛을 사랑하라.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은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상징성, 이 물둠봉의 신학적 기능이 회개와 잘 맞는 것임을, 그래서 성화로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순종해야 되는데 들려진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순종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또 그 말씀 듣고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서 회개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플랜을 정해놓고 도덕적 기준이 회개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회개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물듬봉을 만든 재료가 뭐냐? 뭐라고요? 노트. 하나님은 물듬봉을 노트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듬봉에 받칠 받침도 노트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듬봉 자체와 받침이 분리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죠. 물듬봉도 만들고 받침도 노트로 만들고 해서 분리된 것을 알려주는데 이 받침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이 단어의 표현에서 말씀드렸어요. 물듬봉은 둥근 모양이고 바닥에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 키오르라는 단어서 둥글다, 도려냈다, 솥 등에 비한 둥글게 생긴 대야 같은 것, 그것이 형태였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받침 위에 올려놔야 물듬봉이 고정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물듬봉과 받침을 전부 노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이 노스는 어디서 생겨서 만들었냐? 이 노스 어디서 생겨서 만들었을까? 그렇게 큰 것을 담을 때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부살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예,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의 후손이 이 부살레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의 아들이 아니고 오리지널 유다 계통의 갈렙이 또 있어요. 두 갈렙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가네스바냐에서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 보고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갈렙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일을 잘 해놔서 오히려 아버지 이름이 그때 딱 떠오르는데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의 정통으로 물론 부딘네 아들도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흘러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부살렐이 위를 찾아보면은 바로 누구라고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38장 8절 보니까 그가라는 부살레를 말하고 있는데 노즈로 물등봉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즈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용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용되는 여인들이 뭘 갖고 있었는데 거울이 갖고 있는데 그 거울이 재료가 뭐라고요? 노즈였는데 그걸 다 걷어다가 그것으로 물등봉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등봉은 회막문에서 수용되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들 옛날 보면은 예, 노 막 문대 갖고 그냥 흐리무리하게 얼굴 보는 거 그거 색경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이제 비춰서 썼는데 여인들이 노거울은 몸을 단장하는 데서 중요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부터 쓰였던 것이고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기증품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그런 진귀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바쁜 와중에도 놋거울을 몸에 지니고 나올 정도면 그것이 얼마나 여인들한테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물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인들의 마음을 역사하니까 이 놋거울을 기꺼이 어떻게 했어요? 쓴다니까 헌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등방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놋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 놋거울을 헌물한 여인들은 아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모하는 헌신하는 여인들의 노고는 교회의 큰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도 그렇고 여인네만 쏙 빼면 일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일이 되지 않겠죠. 그만큼 여전도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전도의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여전도 다 여전도네. 헌신이 귀중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헌신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등봉의 회막문에서 수용된 여인들이 헌신으로 그 재료로 만들어진 이 물등봉. 자,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의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 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내가 그것을 준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뭘 버리고? 악을 버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긴 흘렀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부르신 그날까지 어떻게 하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내기를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선데이스쿨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 삶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아름답게 그 일을 완성을 시키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잘 성숙과 성화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나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일을 이루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성소와 제단 사이에 오가면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교제 앞에서 성숙되기 위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귀한 삶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부여잡고 내가 어느 시점 속에서 성숙과 성화의 가정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야까지 이루어갔는지를 살피며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 결단과 의지와 용기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삶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